오늘 믿음의 사람 14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에 13권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13권 가운데 늘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동고동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죠. 얼마나 바울이 디모데가 바울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냐면 13권의 신약 성경 중에 6권의 이 디모데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뭐 더 많이 되지만 좀 구체적으로 언급된 편지가 6권. 특별히 서두에서 바울은 그 교회 문안하고 인사를 할 때 이 디모데의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그것도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 이름이 마치 동등한 사람처럼 그렇게 등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과 디모데가 너무 가까운 사이였고 또 그 디모데가 바울의 수족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가르쳐서 뭐라고 했냐면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2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결혼을 안 했는데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아버지와 아들처럼 이 바울과 디모데는 가까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과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이 디모데를 쭉 읽고 디모데를 연구해 보니까 디모데는 거룩한 청년이었습니다. 거룩한 사람. 과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에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디모데는 초대교회 때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뭐 초대교회 뭐 지도자였죠. 지도자였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룩한 청년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이 디모데 후서는 책 이름이 뭡니까? 디모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그랬습니다. 근데 이 편지 이름도 그렇지만 지금 이 성경의 이름이 디모데예요. 여러분 내 이름이 성경책 이름이면 어떨까요? 야,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디모데가 바울은 그냥 사실 편지를 쓴 거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편지를 쓴 건데 그게 나중에 성경이 됐어요. 어떻게 이러한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나중에 성경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는가? 저와 여러분도 다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편지를 잘 써놔야 돼요. 모릅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참으로 큰 영광 중에 영광이죠. 뭐 개인적인 영광이기도 하지만 디모데의 가족과 가문의 영광이고 그가 속한 공동체의 영광이 됩니다. 과연 청년 디모데의 거룩한 청년이었던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도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디모데는 먼저 만남의 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3절을 보면 디모데의 가족사가 잠깐 나오죠? 3절 다시 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랬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바울이 그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밤낮 간구했다. 밤낮 기도했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밤낮 기도해주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근데 바울은 이 디모데를 늘 밤낮 기도했어요. 디모데는 그러한 기도를 받고 산 사람입니다. 정말 부자간도 아닌데 그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그렇게 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늘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영적인 보살핌을 했죠. 디모데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았던 것은 바로 바울이 늘 그를 위해 밤낮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관계들이 있어요. 뭐 당연히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도 있고 뭐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이웃들과 얼마나 많은 우리가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많은 관계들을 내가 어떻게 맺고 있는가? 우리 늘 기도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돈으로 관계를 맺고 세상적인 친교로 관계를 맺고 어떤 이익을 위해서 서로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는 언제 깨질지 모르고 변질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서로 늘 기도로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도 기도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저한테 너무 인간적인 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으로 좋은 관계를 가질 수도 있어요. 어떤 교회 가니까 교회 성도들하고 목사님하고 형님 동생하고 지내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형님하고 동생하고. 근데 그 관계는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로 서로 관계를 맺으면 계속 가요. 제가 20년 전 사역했던 교회에서 아직도 전화하시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새벽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계속 좋은 관계가 유지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됩니까? 당연히 내 자식이고 내 속으로 낳는데, 그러나 자식도 우리가 기도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부모님, 기도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시어머님, 며느리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기도로 맺어야죠. 아이고, 시어머님 생각만 하면, 우리 며느리 생각만 하면. 그러나 기도로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이웃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동네에. 여러분, 그들과도 기도로 관계를 맺어요. 아마 개모임도 있을 겁니다. 같은 지역이나 또 동기들끼리. 그 개모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모임을 통해 식사도 하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개모임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로, 영적인 관계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그 관계도 멈추게 됩니다. 혈연적인 관계나 법적인 관계, 행정적인 관계는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 그 관계와 교제는 단절이 됩니다. 지금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 감옥에 있었죠. 그런데 그는 감옥에 있지만 마치 이 디모데하고 옆에서 교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함께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도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고 디모데도 바울을 위해 기도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늘 우리가 기도로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뭐를 생각했다 그랬냐면, 너의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랬어요. 여기 보니까 디모데의 조상들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을 언급한다는 건 뭡니까? 디모데의 신앙과 믿음의 뿌리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다, 이런 거예요. 사실 뿌리는 보이지가 않죠.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걸 보면 어때요? 아, 참 뿌리가 견실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현창고 뿌리가 썩으면 당연히 나무나 열매는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디모데가 보니까 참 거룩하고 믿음이 헌실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디모데가 이런 거룩한 청년이 있을 수 있지? 보니까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식물이 줄기가 멋지고 꽃이 아름다워도 결국 뿌리가 견실하지 못하면 서서히 말라 죽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가뭄이 들고 비가 오지 않고 다 마른 것 같아도 그 뿌리가 시냇가 옆에 다 심겨져 있으면 그 뿌리가 어때요? 수원지를 향해서 계속 뻗어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살아나고 과실을 맺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디모데는 그러한 좋은 믿음의 뿌리를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그 믿음의 뿌리가 어떻게 됐나 5절에 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디모데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거짓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이 보니까 거짓이 없어요. 참 투명한 너무나 진실한 그러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얘기를 해보고 같이 사역을 해보고 같이 함께 해보니까 그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 신앙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원래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루스드라 출신인데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루스드라는 이제 헬라 지역, 이방인 지역이니까요. 근데 어머니 유니게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그렇게 이어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때가 AD 48년경인데 그때 이제 바울이 루스드라에 갑니다. 거기서 이제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 때, 그때는 51년인데요. 그때 2차 전도 여행 때 또다시 루스드라를 가는데 그때 이제 이 디모데가 결단을 합니다. 바울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함께 그 전도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해갖고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이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바울이 그의 믿음이 너무나 진실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그가 그 신앙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노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가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디모데를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이 그 믿음이 어때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아이들이 잘 안 듣는 것 같고 그냥 장난만 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 아이가 크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바뀝니다. 예,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예, 바울이 지금 디모데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디모데도 똑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애도 분명히 말 안 듣고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고 떠들고 엄마 찬양할 때 막 치마 벗기려고 그러고 막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기도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라는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 어머니 유니게 이름은요, 선한 승리입니다. 어머니 유니게는 그 서운한 승리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 디모데에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키운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이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양육하고 돌볼 때 우리의 자녀들도 다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자녀들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하고 디모데는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그 신앙과 믿음을 계속 이어받아서 잘 자랐는데 사실 바울은 회심한 사람이잖아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확 핍박하고 죽이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예수님 딱 만나면서 180도 바뀐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복음을 위해서 이제 전 인생을 바치죠. 바울이 당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목숨을 바치면서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그 바울을 보면서 디모데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야, 저렇게도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저렇게도 믿음생활을 하는구나. 아, 난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했지? 아, 정말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니 정말 나는 다 모태, 모태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았나 봐.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을 보니까 완전히 다르죠, 막. 불도저처럼 막 그냥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왜 저렇게 못했을까? 이런 아마 여러 생각들을 하면서 큰 도전을 받고 그러면서 그는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하면서 바울의 제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만남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냥 그는 루스드라의 지역에서 그냥 좋은 신앙을 가진 한 성도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이 디모데가 바울을 딱 만나는 순간 바울과 함께 땅끝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너무나 위대한 인물이 되죠. 초대교회 정말 우뚝 서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줍니다. 바울은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서 자신의 이름으로 성경이 쓰여지는 그러한 영광을 누렸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사역을 하면서 정말 귀한 동역자들이 필요한데 거짓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을 가진 그 믿음의 견실한 뿌리를 가진 디모데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는 동역자들이 뭐 부교역자들도 있고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참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어요. 전도사님들 중에 또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지금도 이렇게 같이 사역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행복하고 지금도 이렇게 연락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보면 어때요? 참 좋은 너무나 좋은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좋은 믿음의 관계들과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석병교회에 온 성도들은 야, 이 교회 왔더니 정말 좋은 장로님들 계시네. 정말 좋은 권사님들 계시네. 정말 좋은 우리 성도님들 계시네. 그리고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뭐 가만히 있어도 교회는 부흥이 되겠죠. 디모데는 두 번째로 그는 일찍부터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6절을 볼까요? 6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라. 이게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 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주시는 도구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늘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사로 이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바울도 디모데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바울 디모데에게 주신 그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서 그 은사로 주님 사명을 감당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지금 디모데의 나이가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성경에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누구든지 내 염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했습니다.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 했냐면 너의 연소함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어린 거예요, 나이가.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아이 저 나이도 어린 사람이 앞에 서 가지고 뭐 이끌어 간다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런 것들에 늘 본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는 나이가 어려요. 근데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때요? 사무엘 선지자는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엄마의 젖을 뗀 다음부터 성전으로 보내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린애죠. 어린애인데 그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성전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참 불행해 보이죠. 저 어린 나이에 엄마 품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일하니까. 그러나 사실 여러분 엄마 품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 품이죠.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은 불행한 게 아니라 너무 복된 것이죠. 엄마 품보다 더 따뜻하고 포근한 하나님 품에서 그는 잘 자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어린 소년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마리아의 나이가 안 나오죠. 근데 학자들이 추정해 보면 10대 중반이나 후반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죠, 마리아도. 그 어린 나이에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를 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든 아니면 나이가 많을 수도 있어요. 나이가 많으면 하나님 일을 못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도 할 수 있고 많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아 이제 내 나이에 무슨 주님 일을 해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에는 실버 선교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예. 70에 은퇴하시고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도 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필리핀에 가서 십몇 년을 더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세상 사회 경험도 있고 또 자비량으로 사역하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하시는지 몰라요. 나이가 내가 주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석병교회는 어르신들이 참 많잖아요. 예.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디모데는 근데 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수함을 업신여길 만큼 그렇게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너무나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도 사실 아이들이 요즘에 뭐 공부하느라 바쁘죠. 그리고 세상에 얼마나 놀 게 많습니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교회가 제일 놀 게 많았어요. 그 교회로 다 모였는데 요즘은 어때요? 놀 게 너무 많아요. 집에도 많고 뭐 어디 뭐 놀러 가도 많고 PC방에도 막 많이 가고 여기 구룡포에는 PC방을 못 본 것 같아요. 있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린 나이에 내가 주님 일을 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것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다 주님 일하고 봉사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저희 교회는 어느 정도 선생님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이렇게 좀 시골에 약한 교회들 가면요. 젊은이들이 없잖아요. 그 연세 드신 분들 많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어디 연합 중고 아동부 연합 수련회 이렇게 갔는데 그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잠깐 갔는데 갔더니 애들이 초등학교 이제 주일학교 이제 성경학교 여름 성기 연합 성경학교를 하는데 한 100여 명 이상 왔어요. 근데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 얘네들은 왜 왔나 봤더니 걔네들이 교사라는 거예요. 그 시골 교회에 중등부 애가 초등부의 교사인 거예요. 근데 사실 옛날에 그랬거든요. 옛날엔 정말 중등부, 고등부 애들이 형 누나들이 그 초등학교 애들 다 교사했잖아요. 그렇죠? 제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줬지만 그 중고등부 애들 위해서 막 기도를 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했습니다. 아이고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교회를 하니 얼마나 힘들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이게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요즘엔 애들 교회 있으면 야 빨리 가서 이제 예배 끝났으면 집에 가서 공부해야지. 내 시험 보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당연히 공부해야죠.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있지 않냐고 교회에 있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날 와서 아이들이 막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프로그램도 좋고 뭐 아이들 위한 교회 교육도 많이 하고 좋죠. 그런데 여러분 애들이 뛸 수가 없어요. 그나마 주차장에서 뛰어야 되는데 주차장에서 뛰면 위험하잖아요. 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 석병교회는 아이들 교육하기엔 최고로 좋은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하시면 돼요. 우리 석병교회 애들 보내라고. 여기는 아무리 뛰어도 뭐라고 소리 질러도 뭐라고 하네 하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 어르신들도 많이 섬기고 그런 사역도 많이 했지만 이제 좀 다음 세대들 위한 프로그램과 교회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너무 좋아요. 환경도 좋고 여건도 좋고. 근데 애들이 없네요. 보니까 애들이. 그러나 우리가 처음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남은 집사님이 되고 또 권사님, 장로님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워야 돼요. 예.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우리가 섬기면 이런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는요. 주님 일을 하면서 많은 고난과 연단을 그렇게 받게 됩니다. 오늘 8절 한번 볼까요? 8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어디에 있냐면요. 디모데가 지금 로마에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디모데도 함께 감옥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도 지금 로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쓴 서신을 갖고 그가 서신을 전해주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로마는 가장 지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곳이 로마입니다. 거기서 예수님 믿는다. 지도세도 모르게 잡혀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죠? 뭐 이후에 나온 거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로마가 있으면 로마 옆에 변두리에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게 원래 무덤입니다. 근데 무덤인데 무덤들이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안으로 숨은 거예요. 근데 카타콤에서 기독교인들이 숨어있다 얘기를 들으니까 또 소문이 퍼지니까 땅굴을 파가지고 막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 300m까지 땅굴을 팠어요. 그 땅은 이제 모래로 되어 있어서 잘 파집니다. 근데 땅을 파면 이게 공기와 또 맞닿으면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마치 진흙처럼. 그래갖고 그 땅 속에 굴을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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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년 동안 여러분 카타콤에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죽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성지에 갔다 온 분들은 카타콤을 이렇게 구경도 하셨겠지만 거기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살다가 순교하고 살았던 그런 흔적들이 있죠. 지금 로마가 그런 곳입니다. 당시에 네로 왕제의 핍박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 AD 64년에 큰 사건이 있었죠? 로마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로 왕제가 야 이거 어떡하지? 당시에는 무슨 큰 재난이나 전염병이나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임금이 잘못했다는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로 왕제가 안 되겠다 했더니 이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래서 더 핍박이 심해졌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가 쓰여진 때가 언제냐면 한 AD 67년경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68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앞에 이 디모데 후서를 쓴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서신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 디모데 후서인 거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근데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투옥돼서 이제 얼마 있으면 순교해야 돼요. 죽게 되는데 그 바울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순교의 현장 가운데 누가 있었냐? 디모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의 종인 나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쓰잖아요. 보면은 서신서 앞에 보면 항상 바울의 복음 전하는 현장, 고난의 현장, 또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누가 있었나? 늘 디모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편지할 때마다 디모데를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썼을 때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편지를 가져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나의 사정을 그가 알미라 이렇게 쭉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그때는 1차 투옥되었지만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씁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막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편지를 전해줘야 되잖아요. 뭐 지금처럼 이메일 붙이고 하면 뭐 문자 보내면 간단한데 그때는 써가지고 누가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이걸 갖다 주지? 디모데가 딱 생각난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갖다 줘라. 근데 그 로마에서 빌립보까지는 그 거리는 40일을 걸려요. 걸어서 40일 걸립니다. 그 왔다 갔다 80일이잖아요. 여러분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근데 그 먼 길을 디모데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 주세요. 딱 받아가지고 바로 빌립보 교회에 바울의 서신을 전해주면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시고 나에게 귀한 사역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을 때 그는 아멘하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귀하게 섬겼던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디모데도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9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다 부르셨어요. 바울인 나도 불렀고 디모데인 너도 불렀고 우리들도 다 하나님이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어요. 목사님만 부르고 전도사님만 부르고 장로님만 권사님만 부른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소명에 따라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부르심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질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시간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자녀도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24시간 헛된 시간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명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점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 부르심에 거룩하신 소명을 우리가 이룰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가 그 거룩하신 소명의 부르심에 그가 잘 감당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늘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라는 훌륭한 청년, 귀한 믿음의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또 그의 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바울과 같은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디모데가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석병교회를 통해서 많은 디모데들이 세워져서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소명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